허버트 월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날마다 습관처럼 성당에서 별 의미 없이 기도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대주교가 계셨는데 어느 날 저녁에도 역시 성당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언제나처럼 시작은 똑같아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Oh, our Father, Almighty God. 뭐 이렇게 입을 열었는데 그 순간 놀랍게도 하늘에서 Yes, what is it? 아, 그래, 무슨 일이냐라는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깜짝 놀랐죠. 평생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그 음성을 듣고 대주교는 그만 까무라칠 듯이 놀라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즉시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는 소설 내용입니다. 대주교는 평생을 기도해 왔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는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도에 진짜 응답이 오자 깜짝 놀라서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 중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응답하신다고 믿으시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진짜로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행하신다고 확신하시는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중언부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도와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간구는 그 무엇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확실히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다 함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여기서 영으로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한다라고 하는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찬송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대상이 사실은 불러도 대답 없는 우상이나 부르다가 내가 죽을 귀신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인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도 중에 음성을 사용하고 노래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것들이 마음의 깊은 감동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도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단순히 우리 목에서만 나오는 소리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0계명에 보면요 제3계명인가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진정성 없이 드리는 기도와 찬송은 어쩌면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지요. 모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위엄을 조롱하는 천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탄식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에게서 가깝지만 마음으로서는 내게서 멀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지혜와 총명을 가리울 것이라고 예언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에 말만 있을 뿐이지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인데 마음은 없이 그저 말만 이렇게 무성하다면 즉 진정성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감동도 없고 지혜와 힘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그런 껍데기 신앙인으로 남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 왜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왜 신앙식이 싫어가고 있습니까? 누가 물어볼 때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 탓 그리고 대개가 밖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한번 바꿔볼까? 혹은 환경을 바꿔볼까? 그러면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러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내 중심을 살피신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신앙 행위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하나님께는 늘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저는 어렸을 때 매우 흥미로운 경험을 한 기억이 있어요.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매우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피아노 학원 2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렌트를 해서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뭐 개척교회였는데 이제 부흥을 한 거죠. 약 성도 수 50명 정도 되었었나요? 교회당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한 교회도 역시 작았어요. 나중에 한 200명 정도 성도가 됐을 때 막 밖에까지 막 사람들이 나왔을 정도였으니까 교회당이 굉장히 작았지요. 입구에 중국집이 있었고 그 좁은 골목길을 들어가서 뒤쪽 후미진 곳에 그 교회당에 위치했었는데 환풍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늘 곰팡이 퀴퀴한 냄새가 나고 어두웠습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더웠었지요. 막 손부채를 할 정도로 이 뭐 주보 순서지가 예쁘채였습니다. 여름에 그리고 겨울에는 추웠습니다. 아이들 주일학교 교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예배 후에 보통 11시에 작년 예배면 9시 반쯤 어린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예배 후에 아이들은 본당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제 분방 공부를 갖다가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는 아주 이렇게 등사기가 있었던 손바닥만한 방에서 작은 방에서 모였고요. 청년부실은 예배당에 붙어있는 작은 친교실을 겸용으로 청년부실로 같이 함께 청년 모임을 가지곤 했었습니다. 교회 예배당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고서 은혜 받기를 기대했다면 그건 굉장히 좀 거리가 먼 얘기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함께 다녔던 그 교우님들, 저희 교회 분들도 그다지 겉보기에는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학벌이라든지 문벌이라든지 뭐 이렇게 물질이라든지 다 풍성하지 대부분이 시골에서 갓 올라온 서울 이민자들이 많아서 가난하셨고 그리고 모두 새빵살이 힘들게 살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매우 평범한 분이셔서 설교도 그닥 은혜롭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들은 그 어둡고 퀴퀴한 냄새나는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매주일 예배마다 항상 주님은 거기 계셨고 그 모든 척박한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 각 사람이 은혜 받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작년 성가대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었어요. 성가대 인원이 부족해서 어린 제가 성가대에 서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최연소 성가대원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처음 성가대원으로 섬김에 되면서 테너 베이스 파트를 부를 때 이거 음정 잡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직 변성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 소리가 나올 리가 없죠, 사실은.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뭐 남자 파트가 그런데 테너는 좀 어려워요. 근데 베이스는 좀 쉬운 것 같아요. 나 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파트 저 파트를 전전했었는데 이게 음정 잡기가 쉽지 않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냥 나는 그냥 소프라노를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한동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 노래하는 것에 이게 이제 이렇게 휘둘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 주일날 그날 배운 성가곡을 집으로 가져와서 주중에 꼭 여러 번 불러보고 제 파트를 거의 그냥 외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음정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외워서 주일날 예배에 섰습니다. 몇 번을 불러보니까 어려서 그랬었나요? 자연스럽게 찬양 가사와 곡조가 외워졌고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진정성 있게 부르다 보니까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일날에 기다려지기까지 했었던 겁니다. 왜 사람들이 주일날 자꾸 힘을 잃어버리는지 은혜 못 받아서 그래.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은혜 못 받는 이유를 우리는 자꾸 밖에서 찾아서 그래요. 어린 시절 저는 그냥 부르신 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리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있든 상관없이 언제나 은혜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늘 내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이렇게 보시고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누구나 언제나 항상 정말 명품 설교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냥 찬양이 좋든지 나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제게는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여는 주만 바라볼지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언제나 마음을 다해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기도를 하실 때요, 기도문을 쓰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그 훈련을 위해서 사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제가 새해 기도문 쓰게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약간 쓰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늘 쓰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주어진 시간이 한정된 대표 기도를 위해서는 기도문을 쓰고 기도할 수 있지만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정성껏 글로 써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뭐라고 할까요? 가볍게 생각한다고 할까요? 그저 성령에 이끌려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즉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요, 기도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내가 이해하고 도대체 내가 뭔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 쓰며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렇지 않은 기도와 진짜 차이가 납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제가 주보 순서지에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사실은 기도를 하면서 만들어간 단어 하나에 하나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냥 기도를 그냥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와 정말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내가 올리는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단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정말 다르다고요. 때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즉흥적이고 가볍지 않은가 생각해 봐요. 그냥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그냥 그날그날 자기 기분을 너무 가볍게 쏟아내기 때문에 목이 쉬도록 소리 질러서 뭔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내용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고 기도의 능력을 오히려 체험하지 못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기도, 아무의 마음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기도.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 쓰며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1800년대 중반에 미국 메인주 태생의 독실한 신앙인이 한 분 계셨어요. 엘리자베스 여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장로교 목사이셨던 목사인 조지 루이스 프렌티스 박사와 결혼해서 이제 두 자녀를 낳게 돼요. 너무나 결혼해서 이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에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1850년대 당시 유행했던 무서운 전염병으로 1856년 사랑했던 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Why? 사랑하는 두 자녀를 한꺼번에 빼앗아간 하나님의 섭리를 이 프렌티스 여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어요. 더욱이 자신과 남편은 목회자 가정으로서 다른 일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살았고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며 봉사하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슬픔에 잠겨서 크게 낙심하여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시리에 빠져 있었을 때 남편 프란티스 목사님이 이렇게 아내를 위로했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행이 오히려 지금까지 저와 당신 우리 둘이서 성도님들께 말씀으로 가르치고 증거한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아내를 위로하면서 격려했어요. 이 남편의 말에 힘을 얻어서 프렌티스 여사는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문을 하나 쓰게 되지요. 기도문을 쓰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을 담아서, 자칫 잘못하면 기도가 원망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 다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문을 정말 정제된 언어로 하나 옆에 올리게 되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Once earthly joy I craved. 저는 한때 이 땅의 기쁨을 갈망했었습니다. Sought peace and rest. 평안과 안식만을 추구했었습니다. Now, thee alone I seek. 그러나 이제 오직 주님만을 간구합니다. Give what is best. 제게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This all my prayer shall be. 내 모든 기도는 이것입니다. More love of Christ to thee. 오 그리스도여,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More love to thee.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더. More love to thee.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기도문을 써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 남편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대요. 그러나 13년 후에 우연히 방을 정리하다가 남편 프란티스 목사님이 이 기도문을 발견하게 돼서 세상에 알리게 되었고, 윌리엄 하워드 돈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아름다운 멜로디를 붙여서 이게 찬송가가 되었던 겁니다. 그 찬송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새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Once earthly joy I craved sought peace and rest. 이전에 세상 낙 기뻤어도 Now thee alone I seek, give what is best.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This all my prayer shall be. 다만 내 비는만 More love of Christ to thee. 내 구주 예수를 More love to thee. 더욱 사랑 More love to thee. 더욱 사랑. 내 삶의 모든 것을 실어서 드리는 참된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도에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기를 바라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가볍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 이 기도가 무려 1870년대에 곡조가 붙었으니까요. 그때서 지금까지 거의 150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는 생명 있는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찬송시 자체도 사실 은혜로워요. 그러나 곡조에 불러서 이렇게 붙여서 부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통해서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지요. 그러나 찬송가는 곡조 달린 기도라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찬송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늘 먼저 누군가의 기도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이 잘 만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한국인의 기도 가운데에서는 알맹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면 진짜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이 정제된 언어로 오래 가는 단어들이 없어요. 오래 남는. 그리고 성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언어들이 없어요. 우리는 뜨거운데, 주여 삼창에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도인데요. 근데 찬송가를, 오늘 찬송가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이 찬송가가 노래 곡조에 좋은 곡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사를 붙인 것이 아니라 다 거의 다 이 가사가 먼저 있고 가사에 곡조가 나중에 붙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칼빈은 이 점을 주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귀가 노래 가사보다 노래 가사의 그 영적 의미보다도 그 곡조에 더 솔깃해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곡조가 가사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차라리 곡조를 없애십시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다고요. 너무나 화려한 곡조로 노래하지 않기를.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노래 그 아름다운 멜로디에 현혹되어서 가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음악의 파워가 사실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가사를 모르면서도 팝송에 열광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음악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별이 빛나는 밤에 신청곡을 내고 카세트 테이프에 좋아하는 곡을 녹음하느라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았어요. 가사가 뭐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음악이 좋았습니다. 이게 음악의 파워예요. 그만큼 또 위험하고요. 영어 가사 한 줄이라도 흥얼거릴 수 있으면 저희 어렸을 때 영웅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는 영어 시험 점수는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그분. 아 근데 팝송 가사를 팝송을 부르는 거예요. Hey Jude, don't make it bad. 저는 그 친구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거 알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링고 스타, 폴 매카트니, 존 레논 등 비틀즈 이야기, 결혼을 누구랑 했고 헤어졌고 뭐 줄줄이 깨고 있어요. 아, 이게 음악의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사와 상관없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어쩌면 교회도 굉장히 병들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그래서 경고했었던 게 오래전에. 이렇게 늘 팝송을 동경하고 열광했던 저희 세대들에게 요즘 세계인들이 한국말로 노래하는 방탄소년단 BTS에 열광하는 모습은 매우 경이롭습니다. 괴이하기까지 해요. 야, 이런 날이 과연 우리 시대에 오는가. 예. 한국말은 절대 세계적인 언어가 될 수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패배의 의식 속에서 살아왔었거든요. 평생 오늘날은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분명히 빗땀 눈물 마지막 춤을 가져. 근데 이게요, BTS 노래가요 사실은 한국인인 저도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에요. 요번에 새로 이렇게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 Fake Love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Fake Love라고 하는 BTS 노래에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Fake Love밖에 없어요. 영어입니다. 한국말을 모르겠어요, 가사를. 분명히 들었는데. 제가 그 1위 곡들을 한번 들어보거든요. 분명히 여러 차례 들은 것 같은데 가사가 하나도 머리 없어요. 그냥 제가 남은 단어는 영어밖에 없어요. Fake Love. 이건 참으로 음악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뢰라고 여겨져요. 요즘은 음악에 끌려서 가사가 이해되는 시대. 아니, 세상은 언제나 그래왔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팝송 음악을 좋아하다가 가사를 받아 적고 이해하는 시기였습니다. BTS 노래를 좋아하다가 한국말을 배우고 가사를 이해하는 그런 식. 팝송으로 영어 공부하고 K-POP으로 한국말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어떤 풍조인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요동치면 안 돼요. 마음을 담는 신앙생활은 항상 이런데요. 항상 먼저 가사입니다. 마음을 담는 기도문이 있고 그 기도문에 음악이 입혀지는 거예요.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소중한 겁니다. 어릴 때 만났던 성가대 지휘자님은 노래하기 전에 늘 먼저 가사를 음미하게 해주셨어요.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를 먼저, 그러니까 가사를 쭉 읽었어요. 그냥 먼저 전체 내가 지금 무슨 노래를 하고 있는지 찬양을 하는지 보게 해주셨어요. 음악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여기 베이스 테너 이거 따라가기 전에 먼저 가사를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의 진정성이란 고백이거든요. 음악은 그 마음의 고백을 더욱 진실하게 도와주는 도구이지요. 그러나 늘 내용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늘 진정성 있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언제나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얘기해 줘요. 그건 방언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Pray in spirit and with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기도하고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말로도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방언 기도 찬양으로 본다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The word that we can understand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는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이게 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중세에는요 교회에서 사제들이 라틴어를 사용했었거든요. 설교도 라틴어로 했고 노래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라틴어로 했었어요. 사제들이. 근데 뭐 독일에서도 라틴어, 프랑스에도 라틴어, 뭐 영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라틴어. 그러니까 이 라틴어를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일반 대중은 모르는 거예요. 일반 대중에게 라틴어는 방언과 같습니다. 사제는 기도했지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맺히는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칼빈은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신앙 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무례한 것이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늘 공중 기도는 듣는 사람들에게 덕 세우기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에 방언 기도는 절제해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칼빈은 개인 기도할 때도 역시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 마음에 기도를 맺히는 열매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기도에서도 방언 기도를 그다지 장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내적인 감정의 힘이 부족해서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지 않거나 즉 기도줄에 잘 안 잡힐 때 있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혹은 감정이 너무나 격렬하게 발동해서 방언 행위가 저절로 일어나는 경우는 예외였지요. 그러니까 저절로 방언이 터져나오는 경우 이거는 예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린 그 기도가 일종의 방언 기도입니다.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일인데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이 한이 많아서. 그러나 마음이 없이 방언을 아무 때서나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지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기도와 찬송을 할 때는 늘 영과 마음을 다해서 혼과 영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그저 그냥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이렇게 나이브하다고 그럴까요? 성의 없는 이런 태도를 좀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마치 대주교에 나오는 대주교의 기도처럼 아무 의미 없이 믿음 없이 중원 보원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거 깨닫고 기도와 찬송할 때는 늘 마음을 다해서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언제나 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덕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를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기도 생활로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를 범사에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혀를 주셔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주님께 아뢰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늘 함께 해주셔서 감동 주셔서 기도할 때 마음과 정성 다한 믿음의 기도를 올리게 해주시고 가사를 복조에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찬송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되게 해 주심으로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기도와 찬송 생활로 온전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공동체 덕세우를 위해서 방언기도에 절제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어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아름다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